대학생 때 만나 연인이 된 엘과 이모젠. 엘은 이모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 어느 날 우리가 우연히 만나 형식적인 이야기만 나누다 헤어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0년 미국에서 개봉한 크리스 아이잭슨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다운 투 유입니다. 이 영화는 대학에서 만나 관계의 기복을 겪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과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 줄리아 스타일스, 셀마 블레어, 시온 하토시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다운 투 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 대학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엘과 이모젠. 이모젠은 미술 쪽에 재능이 있고 엘은 텔레비전 요리 채널 진행을 맡은 유명한 요리사 아버지의 뒤를 쫓아 요리사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가 첫사랑이지만 가슴 한 구석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다 결국 헤어지게 된 두 사람. 엘은 떠나간 이모젠을 그리워합니다. 엘은 요리사가 되려는 자신의 꿈조차 잊어버린 채 매일매일 술에 의지해 살아가는데요. 심지어 이모젠의 빈자리에 대한 공허함을 견디다 못해 그녀가 남기고 떠난 샴푸를 마셔버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보다 못한 엘의 아버지와 친구들은 엘을 도와주기 위해 애쓰고 그러던 중 이모젠이 엘을 찾아오는데 영화 다운 투 유는 크리스 아이잭슨 감독이 각본까지 쓴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선댄스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상을 수상한 크리스 아이잭슨 감독의 발랄한 연출력이 돋보인다고들 하는데요. 이 영화에는 1999년 영화 시즈 올댓에서 주연을 맡았던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와 1999년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로 인기를 얻은 줄리아 스타일스가 엘과 이모젠,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등장합니다. 영화 다운 투 유는 소소한 애정 코미디 영화로 웃음과 사랑이 적절하게 섞여 영화를 좋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멋진 장면들이 속속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다운 투 유 중에서 빌리 마이어스의 It All Comes Down to You,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다음 수요에서 유리사가 된 엘리엇 칼의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는 미국의 배우이자 작가, 프로듀서입니다. 프린즈는 배우 겸 코미디언인 프레디 프린즈와 부동산 중개업자인 캐서린의 외아들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린즈는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자랐는데요. 프린즈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총상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프린즈는 연예계에 뛰어들었습니다. 199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린즈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가 텔레비전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995년 ABC TV 시리즈 패밀리 매럴스에 특별 출연하면서 텔레비전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프린즈는 1996년 질리안의 37번째 생일에 이 영화로 첫 영화 데뷔를 시작했는데요. 그 뒤 몇 년 동안 청소년 영화에 출연했고요. 1997년에는 공포영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에서 주연을 맡았고 1998년에는 속편 영화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에 출연해 10대 관객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후 1999년 영화 She's All That과 Wing Commander, 2000년 영화 Boys and Girls, 2001년 영화 Head Over Heels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프린즈가 출연한 영화가 성공을 거두게 됐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다운 투 유 중에서 진저 맥켄지의 The Garden of You and I, 당신과 나의 정원 함께 듣고 오시죠. Down 역할로 출연한 줄리아 오하라 스타일스는 미국의 배우입니다. 그녀는 예술가인 어머니와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 사이에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11살 때 뉴욕 라마마 실험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했고요. 2005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Love You, I Love You Not으로 영화 데뷔를 했는데요. 첫 주연을 맡은 영화는 1998년 스릴러 영화 위키드로 이 영화로 체코에서 열리는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줄리아 스타일스가 두각을 나타낸 건 1999년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였는데요. 2016년 영화 제이스 본에 출연해 더 많은 관객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스타일스는 2007년 조이 데이 셔넬이 주연한 엘르 매거진의 단편 영화 레이빙으로 감독 데뷔를 했는데요. 2007년 미국 뉴욕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초연됐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디애나 컬크의 Stay, 머물러요. 영화 다운 투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L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4성급 레스토랑에 취직해 이모젠에게 낭만적인 저녁을 선물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어떤 곳일까요? 샌프란시스코는 샌프란시스코 반도 북부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세너제이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성 프란시스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인근 로스앤젤레스처럼 1년 내내 기후가 온난하고 쾌적한 편인데요. 안개가 많아 종종 비가 내리고 날씨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볼거리로는 태평양과 많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금문교가 있고요. 활기찬 축제거리이자 낭만적인 부두가인 피어 39, 270m 높이의 두 개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쌍둥이 산인 트윈픽스, 과거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는 대편을 관리하던 페리빌딩, 그레이스 대성당 등이 있습니다. 인종은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아프리카계 미국인 순으로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공원에는 한 해 1,3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온다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전거로 통근하는 주민들이 많아 자전거가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다운투어 중에서 더 라포드의 Silver Lining, 한 줄기 빛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다운투에는 개봉 당시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는데요. 3,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제작돼 2,400만 달러를 벌었으니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한 셈입니다. 영화 다운투유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12곡이 수록된 사운드 트랙 앨범이 출시됐는데요. 음악 듣고 오죠. 미란다 리 리처드의 메가번드 에인저, 방랑하는 천사, 영화 다운투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다운투유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하게 해준 영화다. 사랑에 관한 솔직한 경험을 담았다.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춤과 노래가 좋다. 우울한 영화다. 딱딱하지만 귀엽다. 공감대를 잘 형성한다.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우린 이런 영화가 더 필요하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짜증나는 문제들이 너무 좋았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영화 다운투유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 데일리뉴스 평론가는 영화 다운투유는 첫사랑의 함정을 잘 보여주는 이빨 빠진 코미디 같지만 귀여운 영화다라고 혹평했고요. 시카고 트리뷴 평론가는 영화 다운투유는 표면상으로는 대학교에서의 첫사랑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영화 내용을 꼭 믿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다운투유 중에서 후모사의 I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내가 뭔가 제대로 한 게 틀림없어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다운투유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모젠은 케이크를 좋아하는데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이모젠에게 맞추던 엘이 슈퍼마켓에서 케이크를 사려는 이모젠에게 케이크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모젠은 나중에 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케이크는 내 세상이야. 또 다른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엘이 이모젠에게 한 말이죠. 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이번에 영화 다운투유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이모젠이 춤추는 장면인데요. 솔직한 성격답게 자유롭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며 엘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멋진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을 떠나간 이모젠을 그리워하던 엘은 이모젠이 너무나 그리워 그녀의 샴푸를 마셔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이 장면 많은 관객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샘 필립스의 I Need Love. 난 사랑이 필요해요. 영화 다운 투 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동네'. 오늘 들은 곳은 사랑에 관한 솔직한 표현을 담은 영화 다운투유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다운투유 중에서 엘 페레즈의 Hello World, 세상아 안녕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여자 축구가 되겠습니다. 2023 여자 월드컵 그리고 미셸 강인데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여자 월드컵 경기가 20일 개막했죠.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치러지는데요. 개막을 앞두고 지난주에 여자 월드컵 역사에 이정표를 쓴 소식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그 여자 월드컵 대회 상금을 올리기로 했죠. 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뉴스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국제축구연맹 FIFA도 예고를 했었던 일이잖아요.
네, 네. 이 세계 각국의 여성 축구 선수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남자 월드컵하고 상금을 똑같이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번에 요청된 내용은요. 이전부터 여성 축구 선수들이 제기했던 그 상금 증액 요구에 더해서 처우 문제까지 그 변화가 작지 않습니다.
네. 자, 달라진 내용 좀 볼까요?
네. 골자는 라운드별 진출 상황에 따라서 각 팀 선수에게 돌아가는 액수를 아예 고정한다는 겁니다.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네. 그 팀의 선수, 미국 경우에는 23명 전원이 3만 달러씩 받게 됩니다.
출전만 해도 그러니까 3만 달러는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죠.
네. FIFA가 주최하는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732명 모두가 돈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변화는 사실 선수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데도 준 프로 선수나 뭐 아마추어 선수여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받더라도 보수가 아주 낮은데요.
네.
FIFA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자 축구 선수들의 평균 급여는 1년에 14,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올해는 대회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3만 달러를 보장받는 것에 더해서 경기를 진행할수록 더 높은 곳에 진출할수록 상금이 더 커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출전팀이 16강에 진출을 하면요. 개인당 상금이 6만 달러가 되고요. 8강의 경우에는 9만 달러로 오릅니다. 우승팀의 선수들 1인당 27만 달러, 준우승 선수들 19만 5천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 앞서 2019년 프랑스에서 열렸던 월드컵 당시에 FIFA는 남자 월드컵과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여자 월드컵의 상금 풀, 그러니까 우승팀에게 제공하는 상금의 총액을 300% 이상 늘렸습니다.
네. 와, 처우 개선에 관한 변화도 중요할 텐데 어떤가요?
네. 이번 여자 월드컵부터는 남자 대회와 똑같이 여행, 숙박, 조건을 모두 선수들이 제공받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남자와 여자 축구 경기에서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3만 달러 보장은 뭐 개인별로 봤을 때 변화였고요.
네네.
그럼 참가 팀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예. 자, 여자 월드컵의 상금 총액, 경기에 출전한 모든 참가 팀 32개 나라에 다 돌아갑니다.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는 16개 나라는 FIFA로부터 각각 225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선수들한테 69만 달러, 그리고 각국의 축구연맹이 156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우승팀이 얼마나 받게 될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1,05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621만 달러가 선수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429만 달러는 연맹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네. 자, 이런 변화들 선수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네.
많은 선수들에게 이번 상금 증액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로 평가가 됩니다.
네.
상금이 축구팀이나 연맹에 거치지 않고요. 선수 개개인에게 모두 그리고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축구팀에서 임금을 받지 않거나 또 적은 임금을 받아왔던 선수들에게는 이번 변화, 말씀드린 대로 축구에만 전념할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뭐 선수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결국 축구 발전에 필요한 일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앞서 그 잔니 임판티노 FIFA 회장은 2026년 남자 월드컵 대회와 2027년 여자 월드컵 대회까지 남녀 축구 경기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많은 국가와 선수들 특히 그 선봉에 미국 여자 축구팀 대표팀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네네. 선수 측 반응은 어떨까요?
예, 자 미국의 유명한 공격수입니다. 알렉스 모건 씨.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선수들에게 직접 이 돈을 지급해준다는 것, 상금을 지급해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면서 이것은 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선수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프로축구 선수들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세계 국제선수협회, 피프로의 여성축구, 글로벌 정책 및 전략관계 담당자인 세라 그레고리오 씨도 AP통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모여서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 간의 결속과 여성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선수들에게 보여준 것 정말 긍정적인 일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또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고 후배 선수들을 위한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네, 여자 월드컵 상금 인상 소식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주목해야 할 선수가 누군지 좀 보죠.
네, 자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출전 국가가 내세우는 최고 선수들을 소개했습니다. 최고 선수들 25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여성 축구가 크게 성장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자 이전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몇몇 최고의 팀에서만 나오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여러 나라 대표팀에 포진해 있다. 어느 때보다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최고 선수라는 의미는요. 실력을 포함해서 또 시청률을 높이는 그런 선수를 의미합니다.
네, 저 누군지 궁금하네요.
미국 선수들만 조금 살펴볼까요?
예.
두 선수가 있습니다. 34살 공격수 알렉스 모건 선수 10위에 있습니다. 모건 선수는 유연성, 뭐 골 감각이 아주 좋고요. 미국 여자 프로축구 리그 지난 시즌 17개 경기 가운데 15골, 15점을 내면서 득점왕을 네. 차지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선수 있을까요?
네. ESPN 전문 심사단이 3위로 꼽은 22살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소피아 스미스 선수인데요.
네.
사실 이 선수를 축구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세대교체를 주도하는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에 대부분 골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자신감이 대단하고요. 골을 향한 대담함,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네.
수비수와 대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 미국 여자 축구 리그에서 13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네. 자,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 이 북마케도니아 출신의 46살 감독이죠.
네.
블라트코 안도노프스키 감독인데 미국 팀이 사상 지금 최초 3연패를 노리고 있는 거죠.
예.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 지난 8번의 월드컵 중 4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에 아주 막강한 팀인데요.
네.
사실 역대 월드컵에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네.
1991년에 그 첫 대회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1999년에는 대회가 LA 로즈볼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9만 2천 명 관중 앞에서 월드컵 우승컵 들어올리면서 미국에서 여자 축구를 그 주류 스포츠로 끌어올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에 2003년과 2007년 2연속 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최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하지만 다시 최근 두 차례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고요.
네.
이번 경기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 구성은 23명으로 되어 있고요. 미드필더 린지 호란 선수가 지금 주장입니다.
네, 지금 주장 이름 알려주셨는데
네네.
미국 대표팀 주장이었던 이 메간 라피노 선수
네네.
주목해야 될 텐데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요? 은퇴한다고요?
예. 올림픽 금메달도 목에 걸었던 라피노 선수 동성애자이고요. 미국 대표팀 주장으로 또 언론에 아주 자주 등장하면서 아이콘으로 부상을 했었는데요.
네.
이 라피노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과 2019년 FIFA 여자 월드컵이 미국 팀이 우승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재능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뭐 최고 선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나이가 38살입니다.
참 많죠.
예. 이번 월드컵 경기와 그 미국의 연례 토너먼트인 미국 여자 축구 리그를 마치고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피노 선수에게 이번 월드컵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회가 됩니다.
네.
자, 조별리그 2조인 미국 팀의 본선 경기는요. 21일 베트남 경기를 시작으로 26일 네덜란드 그리고 8월 1일 포르투갈 경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달 여성 뉴스 스포츠 소식으로 꽉 채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성이 비주류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 지도자를 소개하는 트랜스포밍 스페이스에 여성 프로축구팀인 메릴랜드 워스너스프리 축구 구단주를 소개했는데
네.
한인 여성이네요.
맞습니다.
누군가요?
네. 미셸 강 씨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미셸 강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강 씨를 여자 프로축구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우리 64살의 강 씨는 한국 이름이 강정호입니다. 강 씨는 워싱턴 스프릿과 프랑스의 올림피크 리옹의 대주주가 되면서 여러 구단 법인을 소유하고 이끌고 있는 첫 번째 여성입니다.
와.
강 씨는 앞으로 더 많은 팀을 추가할 그런 가능성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여자 축구에 대해서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셸강 씨가 이 워싱턴 스피릿을 인수한 게 언젠가요?
지난해 3월입니다. 이 워싱턴 스피릿의 인수를 마무리한 게 그 시점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여자 프로축구 리그 팀에서 지배적 지분을 소유한 그 첫 번째 유색 여성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네.
당시 인수는 그 축구계에서 꽤 화제였습니다.
네.
그 팀의 그 이전 감독의 그 선수 학대 혐의가 나온 후에 아주 장기적인 논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런 만큼 여성 구단주로서 여자 선수의 인권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도 받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강 씨, 새로운 구단주 강 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이 많은데요.
네.
여성 선수 학대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이고 여자 선수를 위한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지 말씀하신 대로 책임이 막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강 씨의 계획이 있을까요?
예, 신문과의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강 씨의 그 인터뷰에서의 대답은 자신이 소유한 팀의 감독이 이전 감독이 여성 직원들에게 나쁜 직장 문화를 유발했다는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여성이고 유색인이라서 선수를 더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조건 때문에 어떤 문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강 씨의 면면을 좀 볼까요?
네, 미셸 강 씨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코크노산트의 최고 경영자 CEO인데요. 이 회사는 연방보건 그리고 군사기관, 정보기관과 주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보건기술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네.
강 씨는 전에는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도 잘 모른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적어도 펠레는 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축구를 잘 몰랐던 자신이 2019년 이 스프릿팀 인수 그룹에 동참할 것을 제안받았고 그 뒤 6개월 동안 축구와 축구 선수에 관한 공부 아닌 공부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민 1세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경제와 경영을 공부하다가 사업가의 꿈을 이루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취득하고 예일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강 씨는 신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번에서 30번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2008년 경기 침체 당시에 창업을 했는데 워싱턴 DC 지역의 작은 차고를 사무실로 꾸렸고요. 현재는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회사로 키웠습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스포츠 그것도 축구계 소식으로 채워드렸습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에게 민주주의 교육, 리더십 교육을 제공해서 미래 북한의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NGO 단체 사단법인 우리온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DNL 스쿨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효은 기자입니다.
변호사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용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는지, 동기와 가정들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탈북민 1호 변호사 이영현 씨의 특강에 앞서 한 탈북민 수강생이 이영현 변호사를 직접 소개합니다. DNL스쿨은 남북한 출신의 청년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시민사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간 날에는 탈북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우리온은 어떤 곳인지 교육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최유 간사에게 들어봅니다.
우리온은 우선 이제 초창기부터 시작된 이유가 우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시작된 단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뭐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정보들이 널려 있으니까 찾기가 어렵고 어떠한 뭐 교환학생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런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그런 정보들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제공을 해주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서 정착하신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보 전달로 먼저 시작된 단체입니다.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은 2015년에 설립됐고요. 2018년에 DNL스쿨 1기가 시작됐습니다.
DNL스쿨은 우선 이제 데모크라시 앤 리더십 스쿨의 약자인데요. 지금은 현재 8기로서 기수는 8번째 기수고요. 7기까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로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기까지는 10명이 진행됐다가 지금 8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 청년과 남한 청년이 같이 골고루 섞여서 진행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DNL 스쿨의 목적은 북한이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고 개방이 되었을 때 시민사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민사회의 리더를 양성을 해서 북한의 시민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자라는 게 목표가 되었고요. 남한 청년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 게 북한 이탈 주민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한 청년들도 어쨌든 통일이 되거나 개방이 되었을 때 북한 이탈 주민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한국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 청년들도 같이 이 교육을 하고 있고
DNL스쿨 프로그램은 교육과 사회활동, 또 인턴십, 그리고 현장학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교육에서도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리더십, 민주주의, 시민사회, 체제전환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강사님들, 전문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전반적인 강의도 듣고 심화된 강의도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서로 토론하고 콜로키움에서 발제를 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면서 그 사고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주제씩 한 달 동안 교육하기 때문에 네 달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활동이 진행됩니다.
사회활동은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사회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학습은 이제 통일이나 이런 역사 관련된 곳들을 방문을 해서 직접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방문을 해서 또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교육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현장학습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7기까지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한 대로 그래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를 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와서 교육도 듣고 활동도 하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거나 뭔가 이렇게 기획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게 없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얻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런 성취나 또 성과나 나오는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번에는 제로 커리큘럼이라는 걸 좀 도입을 해보자. 대신 아예 뭐 A부터 Z까지 학생들이 다 해라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A부터 뭐 H까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한다 했을 때 강사님들이 뭐 스물 몇 명 이렇게 있으면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료랑 보면서 회의를 하고 직접 섭외도 하고요. 그리고 콜로키움을 위한 장소를 같이 알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같이 참여를 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8기 수강생은 탈북 청년 8명, 그리고 남한 출신 청년 3명으로 모두 11명입니다. 최유 간사는 수강생 관리에 가장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학생들 관리인 것 같아요. 저희가 DNL 스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오프라인으로 북한 이탈주민 청년들을 만나는 게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7기, 8기까지 지금 쭉 이어져 오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학생들과 1대1로 얘기도 많이 하고 안부도 많이 묻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고민을 나눠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을 드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잦은 활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을 관리하고 만약에 뭐 어떤 일정이 있으면 이때 같이 참여도 하자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독려도 하고 뭐 북한 이탈주민이 돌아가셨으면 주변에 지인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같이 또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최유 간사는 DNL 스쿨을 통해 수강생들이 이것만큼은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당자로서 이제 원하는 건 학생들이 어쨌든 교육이 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학생들이 와서 교육만 듣고 끝이 아니라 이 교육을 이제 진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강사님들이 다 너무나 뛰어난 전문 강사님들이시거든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런 통일 분야의 대표님들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분야에 정말 쉽게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교육의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과의 또 인맥도 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특강 강사로 함께한 탈북민 이영현 변호사는 약 1시간 반 동안 자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탈북 과정에서부터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쉽지 않았던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는 것이다. 네. 사실 뭐 다 다른 이유로 또는 다른 뭐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 까지 왔어요. 근데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험난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네, 험난한 정말 네, 가시밭길이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거인이다. 대단한 분들이고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의지로 불굴의 의지로 살면 꼭 꿈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 서울에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 응원하고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계속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돕는 역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DNL 스쿨 8기 수강생이자 현재 간사로 활동하는 심혜주 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온과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했고요. 이제 근무한 지 두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그 DNL 스쿨 학생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었는데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떤 정착이나 이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서 우리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남한 청년과 북한 청년들이 함께 하는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작은 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이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전혀 뭐 다르거나 이런 점이 없이 정말 우리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임하다 보면은 통일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저희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지식들을 얻고 또 정말 많은 좋은 강사분들이 초대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적인 학습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인권과 통일 문제에 관심 있어 참여하게 됐다는 박종선 씨는 자기 재능을 발휘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한 게 더 의미 있고 약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북한 청년분들과 약간 남한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뭔가 좋은 강의도 듣고 뭔가 프로그램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우선 뭔가 작은 일부터 제가 디자인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제 재능을 활용해서 조금 알리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콘텐츠화해서 뭔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고 무엇이 필요하고 왜 도움이 필요한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여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